엄마는 부엌 창가에서 이마를 살짝 찌푸린 채 타버린 토스트 조각을 긁어내고 있었다. 그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다. 우리 엄마가 토스트를 태우는 건 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규칙적인 일이었다. 사실 나는 엄마가 매캐한 연기로 부엌을 가득 채우지 않고 토스트를 구워낸 적이 평생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때 나는 9살이었고 버터에는 항상 검은 부스러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자기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학교에 반바지를 입혀 보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실수가 있더라도 앞니가 거칠고 딱딱한 토스트 가장자리를 뚫고 들어가 그 속의 쿠션처럼 희고 말랑말랑한 빵에 안착하는 순간 그런 실수들은 대단찮은 것이 되어버린다. 따끈하면서 짭짤한 버터가 혀에 닿을 무렵이면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린다. 토스트를 만들어준 사람이 무조건 최고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팟캐스트 게으르게 운영하는 팟캐스트 14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번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한 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요. 네, 엄청난 건 아닙니다. 어차피 2주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 거 지난번에 한 주를 건너뛰어서 네, 그거를 만회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2주 만, 한 주일 만에 원래 사실 제가 이 사이클로 말하자면 사실 게으르게 살고 싶기 때문에 2주 만에 올릴까 하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사실은 이것과 원래 그 요즘 좀 하던 조선일보의 연재가 같은 사이클이라 같은 격주로 이제 맞춰서 사이클을 맞춰서 팟캐스트를 올리면서 그거에 대한 예고를 살짝 하는 이런 걸로 가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게 네,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린 것처럼 끝. 네. 왜큰 따옴표로 묶었을까요? 짧고 또 굵지도 않고 가늘게 하여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비싸다. 갈수록 자유를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젠틀맨도 개편을 했고 자, 그래서 현재 물론 엄청나게 매체 기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로의 상태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그 단기 마감이라는 게요. 꽤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모호하게 말하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생각을 굉장히 끊임없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고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마감이다 그러면 한 월요일이나 일요일부터 생각을 합니다. 뭘 써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쓰는 건 대부분의 원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의 항상 신조는 오래 걸리는 원고는 재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나? 일주일 만에 하니까 기억력이 이제 괜찮은데요. 저 지난번에 한 얘기 기억하고 그러는데요. 대개 그 0에서 30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다. 그러니까 읽기 쉽게 쓴다는 글이라기보다 제가 쉽게 쓸수 있는 글이 항상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자기 복제를 한다거나 이러면 원래 쉬운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편하게 신나게 쓸수 있는 글. 그렇게 제가 쓸수 있으면 항상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대신에 이렇게 단기 마감에 스트레스 안 받는 대신에 이제 지난번 책 이제 그 번역 원고를 넘기고 다음 거를 또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장기 마감이 좀덜 부담스러운 대신에 이제 생계의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된다. 언제나 고민이지만 고민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거죠. 너에게 시련이 필요하다. 이거 갖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전 사실 근데 청춘도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30대도 지났는데 무슨 시련을 얼마나 더 겪어야 어른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른으로서 사는 게 이런가 보죠.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나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다룰 책은 나이젤 슬레이터라는 사람의 토스트입니다. 뭐 소개를 좀 해볼까요? 나이젤 슬레이터는 영국의 요리사면서 음식 저술가입니다. 뭐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나이는 이제 한 50대 중반에서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고요. 뭐 고등학교 정도 때부터, 그러니까 미성년 때부터 음식의 요리에 대해서 관심,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한 글쓰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천식으로 이 나이젤 슬레이터가 9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집안일을, 제가 청소를 하러 오는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자,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 이제 원래는 청소를 도와주는 분이었는데 이제 뭐 집안일하고 요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미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청소를 도와주는 아주머니였을 때부터 싫은 거죠. 이 사람이 싫었는데 요리를 잘한다. 거기에서 어떤 아버지가 만족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뭐 거기에 어떤 경쟁의식 같은 걸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리에 굉장히 몰두를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요리 실습, 요리반 같은 데서 뭐 공부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어머니, 새어머니가 레몬 머랭 파이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몬 머랭 파이는 그 파이 크러스트에다가 그 레몬 커드를 깔고 그러니까 파이 크러스트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머랭을 얹어서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아내는, 뭐 어머니가 레시피를 안 주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뭐 역설계를 나름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구워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만든, 그 새어머니가 만든 거 훔쳐본다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 계란껍데기가 몇 개 들어가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뭐 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토스트는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음식과 어린 시절의 기억.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낭독을 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에 대한, 맛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맛없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국, 뭐 트위터에 항상 많이 돌아다니죠. 무슨 뭐 스타게이저 파이, 무슨 뭐 마마이트는 뭐 호주 거긴 하죠. 뭐 마마이트랄지, 아니면 뭐 해기스랄지, 셰퍼드 파이, 뭐 뱅어 앤 매시, 그러니까 소세지와 으깬 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국 음식에 대한, 영국의 소위 말하는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우스운 공감대랄까요, 조롱의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사실 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음식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뭐 영국 음식 맛없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음식이 맛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파인다이닝 문화도 최근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왜냐하면 어떤 그런 따라잡기 위한, 아니면 순수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뭐 욕구라고 해도 좋고요. 뭐 하여간 그런데요. 어쨌든 이 책은 그런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맛없는 영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식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리에는 완전히 우리 뭐 표현으로 치면 젬병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통조림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조림조차도 실패를 하거나 뭐 데우기를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무슨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거를 굽는데, 요리를 한다는 거에는 어떤 그 정신적인 뭐랄까요? 정신적인 뭐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뭐 일단 오븐을 예열을 하고요. 뭐 재료를 꺼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케이크 팬에 종이를 뭐 칠한다거나, 종이를 두른다거나, 아니면 버터를 바른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쉽게 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는 것은 결국은 식빵을 구운 토스트. 그래서 뭐 오프닝에서는 이렇게 뭐 토스트 해주는 사람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침이 아닌 때 먹는 토스트는 사실 맛있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실패, 참혹한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가족이 이렇게 그 원래 뭐 뒤에서 더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뭐 형제도 있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냥 이 나이젤 슬레이터 그 주인공과 아버지 어머니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다 식구들을 다 뭐 없애버렸나 봐요. 식구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나오는데 그 정말 뭐랄까요. 엄마는 아파서 항상 표정이 그 죽을상이고 엄마는 아버지는 또 뭔가 항상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얼굴이고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아들이 있고 셋이서 그 뻣뻣한 토스트를 아그작아그작 씹는 그러한 광경이 끔찍하다면 끔찍하고 불우합니다. 굉장히 뭐 그런 정서가 그러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러니까 나이젤 슬레이터 작가 본인은 그것을 그것이 어떤 내가 영어로 좀 체리시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냥 아껴야 될 추억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우합니다. 느낌이 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를 트위터에서 좀 했습니다만 뭐 엄마가 엄마라는 존재가 뭐 요리를 항상 잘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러한 의식이 좀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엄마의 밥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엄마 밥 최고. 뭐 모든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될 이유도 없죠. 정서적인 가치는 있는데요. 뭐 하여간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뭐 그래서 뭐 영국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언제 다뤘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이 사람이 나름 그러니까 셀레브리티 셰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대 때부터 요리 공부를 해서 레스토랑 등등을 거치면서 주로 이제 그 뭐 복잡한 음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컴포트 푸드라고 하죠. 그냥 영어권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파이 같은 거. 이제 그러한 음식들을 하다가 1988년인가에 베니티 페어 같은 잡지에 어떤 푸드 라이터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주방에 있는 셰프라기보다는 이제 요리를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 쪽으로 커리어가 뭐 시프트가 되는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그 커리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요리책을 쓰고 주로 이제 그 영국의 컴포트 푸드, 영국 음식에 대한 어떤 뭐 쉬운 요리, 간단한 요리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요리책을 내고 글을 쓰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도 다루는 김에. 영국의 셀러브리티 셰프 이게 그렇습니다. 영국의 셀러브리티 셰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요리처럼 과연 영국에도 그런 존재가 있는가 뭐 없진 않죠. 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살짝 저항감이 있는데 하여간 뭐 영국 울타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그 모든 유명한 셰프들 위에 마르코 피에로 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 천재라면 천재 요리사였죠. 33살에 미슐랭 별 셋을 받아서 당시는 뭐 32살, 33살이 최연소라고 하니까 어쨌든 최연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요리사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뭐 그때는 키웠다고 하기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마리오 바탈리 그 미국의 마리오 바탈리 제가 뜨거 다뤘었죠 이 팟캐스트 초창기에 그 마리오 바탈리도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때 팟캐스트 했나요? 기억이 좀 희미한데 그 아트거에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둘다 아무것도 잘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마리오 바탈리가 조금 많나? 마리오 바탈리 거의 60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 그러니까 둘다잘 모르던 시절에 거의 어떤 뭐랄까요? 같은 레벨의 어떤 쿡으로서 일했던 뭐 그런 비슷한 레벨의 쿡으로서 일했던 어떤 그러한 뭐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됩니다. 뭐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 읽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 키웠다고 할 만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밑에 두고 일한 사람 중에서 뭐또 유명한 고든 램지가 있죠. 욕쟁이. 고든 램지의 모르겠습니다. 고든 램지의 무슨 뭐 헬스 키친 뭐 이런 것들 잘아잘안보 그러니까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도 잘안 봤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때 느낀 거는 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화를 내고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욕을 한다 그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붙여준 그러니까 고든 램지한테 붙여준 그 밑에 요리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수준 낮다는 표현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요리사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길래 자기가 지금 저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람도 이거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의 프로그램 방송의 맥락에 말려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참 맨날 욕이나 하고 살까. 물론 뭐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든 램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뭐 하여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든 램지 프로그램 잘안 봤어요. 하여간 뭐 이제 40대 중후반 50대를 바라보는 뭐 고든 램지 됐고요. 제이미 올리버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항상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이미 올리버 처음 봤을 때가 그 우리나라 네이키드 셰프 EBS인가 뭐 어디서 보여주던 시절에 그 제가 저기 마장동에서 자취하던 시절 그 신당동인가요? 그 황학동인가요? 그 시장에 중고 TV 한 15인치쯤 되는 거뭐 5만 원 이렇게 주고 사다 놓고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정말 토산물처럼 노란 화면으로 변해서 버렸다. 하여간 그런 TV로 처음 봤던 게 제이미 올리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항상 지금까지도 그래요. 장점은 정말 의욕을 불어일으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한번 해봐 진짜 맛있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하면서 너무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어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항상 이 사람이 쇼호스트인데 사실은 이것을 굉장히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로 신나게 하는구나.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진심인데 계속 보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분 단위로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연속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 첫 번째 쇼를 보면 저도 뭐 어딘가에 텃밭을 키우거나 당장에 지금 파스타면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수제 손파스타면 만들고 당장에 냄비에 물 끓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편은 그렇고 두 번째 편은 보면 뭐 약간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세 번째 편쯤 되면 이제 벌써 배가 부릅니다.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좀 그런 기분인데 약간 훌륭한 뭐 마리오 바탈리가 뭐 락스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다음에 나이젤라 로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좀 알려져 있나요? 지금 그뭐 갈라섰다고 하는데 그 사치 갤러리의 그 찰스 사치의 부인이죠. 원래 뭐 이런 그 옛날에 할일 없던 시절에 그 남의 나라 살 적에 맨날 할일 없어서 이제 푸드 채널을 소파에 놓고 보던 시절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셰프의 전기 뭐 이런 거 나이젤 라로슨을 언제였나 한 2000뭐 기억이 잘안 난다. 어느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그 로스터에 끼워서 푸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또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남편이 저널리스트였을 거예요. 존 다이아몬드라고요. 근데 뭐 암에 걸려서 죽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무슨 CNN 리포터 뭔가의 리포터였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음식하고 그런데 저는 별로 뭐 가끔 보긴 봤습니다만 맛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냥 라이프스타일 파리 정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네,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저 사람 걸 안 보고 저 사람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셀러브리티 셰프,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 퍼거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일단 그 상징적인 축산물 시장 이제 그 앞에 세인트 존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컨셉트는 홀비스트,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전체를 요리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한 동물을 잡았으니까 어느 한 부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요즘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골드 조리하고 뭐 지라 이거 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다람쥐도 조리하고 토끼도 조리하고 이게 뭔가 그 다소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 동물과 그 부위 전체를 조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컬트랄까 이 사람은 뭐 건축가 출신이었나 그래요. 부모님이 건축가였고 제가 그 번역을 끝낸 책에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육식과 채식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육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그렇게 죽이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기가 어떤 뭐랄까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전체 동물에서의 한 부위를 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른다. 이제 그러한 컨셉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요리들을 많이 해서 어떤 그 쿡스쿡 뭐랄까 셰프스 셰프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어떤 컬트로 떠받드는 약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이미 파킨슨 씨병으로 고생한 지가 좀 돼서 실제로 주방에서 조리는 안 한 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제 그 번역한 다음 책에 자세하게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으니까 광고네요.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블룸필드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소 독특하게도 뉴욕에서 레스토랑 유명합니다. 스파티드 피그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게스트로퍼.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습니다만 게스트로퍼 뭔가요? 어떻게 해야 게스트로퍼인가? 그런 어떤 그 게스트로퍼비 한참 미국에서 뜨던 뜨기 시작할 때 스파티드 피그라는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영국 출신인데 영국에서 일하다가 마리오 바탈리한테 제이미 올리버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데려다가 요리를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마리오 바텔리 둘도 10시간 동안 먹으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셰파니즈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뭐랄까요 뭐 스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여름 보내면서 뭐 어떤 미국 재료 같은 거에 이제 좀 익숙해진 다음에 열어서 레스토랑 두 개가 있는데 미슐랭 별 한 개씩 받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영국 출신 나름 뭐 국제적인 인지도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자, 그런 셀러브리티 셰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 사실 나이젤 슬레이터의 책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기 독자께서 이런 책이 있는데 잘 읽었으니까 다뤄줄 수 없겠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뭐 좋습니다. 뭐 추천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들으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비단 셰프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음식 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컬 에세이가 뭐 전기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뭐 또 회고록이라고 할까? 메모아라고 할까? 이런 게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탐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뭐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사지 않습니까? 개인사인데 그래서 사실 각자의 이야기는 귀중하고 빛나는 이야기들이고 그걸 존중은 합니다만 이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지점으로 굉장히 그 똑같이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방은 얼마나 덥고 힘든 곳인가? 거기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난 얼마나 요리를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어떤 평가자, 비평가 이런 사람들은 아, 먹는 거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먹는다. 뭐 거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 뭐 이러저러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패턴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가 왜 음식 어떻게 해서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 이거는 저도 이 일천한 저도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체인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항상 얽혀서 이것이 뭔가 엄청나게 동기가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그러한 그러한 뉘앙스가 배어 있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그것이 너무도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뭐 있습니다. 뭐 제가 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왜 이것에 그 관심이 증폭이 되고 소위 말하는 포텐이 터졌는가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항상 나는 이 얘기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독자로서 재미가 없으면 내가 결국은 쓰는 생산자로서도 이 얘기를 뭐 내가 구제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잘 안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잘하는 집안에서 음식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잘하면 그랬기 때문에 음식 일을 하고 뭐 쓰든 만들든. 그다음에 이 나이젤 슬레이터의 불우한 이 나이젤 슬레이터처럼 음식을 너무나도 불우하게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운명의 물결을 바꿔보고자 요리라고 이렇게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독자로서 저는 어느 시점까지 쭉 읽다 보면 별로 이것이 주는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쪽의 시장이 터진 게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앤서니 보댕의 키친 컨피덴셜.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요리사로서 앤서니 보댕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요리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자기의 뭐랄까요 컨셉트나 철학으로 요리사의 뭐 발자국을 남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말과 그래에 대한 재주가 요리바닥 사람들이 잘 몰랐던 요리바닥의 생리와 맞물려서 포텐셜이 막말로 터진 거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저도 뭐 키친 컨피덴셜 그러니까 워낙에 글과 말 재주가 좋은데 요즘은 사실 이제 안 봅니다. 뭐 여행을 가든 말든 선생이 여행을 가서 그 특유의 입담을 늘어놓든 말든 왕국 가서 김치도 먹고 막 그러죠.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아 그래 뭐 열심히 그렇게 드시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키친 컴퓨터 뭐 재밌게는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쪽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요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주방에서 불 있고 칼 있고 뭐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힘들면 술 마시고 뭐 소위 뭐 때로 약도 빨고 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책을 최대한 안 산다고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장을 한정된 공간에 책장에서 책을 두 겹으로 지금 뭐 놓고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서 책들을 뒤지고 뒤져 찾았는데 그래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아마 블로그에도 글을 썼을 거예요. 무슨 페이스트리 셰프가 글을 썼어요. 달리아 졸겐센이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유르겐센 그래야 되나? 스파이스드라는 자서전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무슨 전 그래요. 왜 이 사람의 책을 왜 낸 거야 출판사에서는. 그러니까 뭘 보고 낸 거야. 그러니까 영어 책 시장이 영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한번 그 터지면 진짜 대박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말하는 큰 출판사들이랑은 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음식 책은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이제 컨셉들이 나올 게 다 나왔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국적인 무슨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바이오그래피컬 에세이 플러스 요리 그러니까 음식과 뭐 레시피 나오고 이제 추억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는데 이제 그것도 슬슬 가지 않았을까.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이런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평범 그냥 정말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가 주방이 이랬어.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책에서 똑같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어차피 주방이라는 게 결국은 불 피우고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페이스트리 셰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페이스트리 디저트 좋아하니까 사서 봤는데 어느 하나도 뭐 요리 얘기도 별로 없고 뭐 요리를 좀 하다가 무슨 뭐 사랑에 빠졌다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좀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았고 뭐 요리사들의 얘기가 그렇고요.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떤가? 뉴욕 평론가 뉴욕 타임즈 미국에서 가장 파워가 세다는 뉴욕 타임즈 평론가 출신의 두 사람의 책이 두 사람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남자인데요, 프랭크 브론이라고. 이 사람은 원래 누가 저한테 이 사람 얘기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왜 음식 글을 쓰려고 하는가? 프랭크 브론이를 봐라. 사실 원래 정치나 이런 거 파워 있는 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대접받는 글이요? 뭐 이런 거 쓰다가 뭐 음식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랄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스포츠와 음식 이제 어떤 그게 이 어떤 저널리즘의 서열에서 굉장히 바닥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뭐 들은 얘기를 옮기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일하지만 솔직히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뭐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면 3000% 갑니다. 뭐 현재 뭐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음식글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그 음식글 생산자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뭐 생태계란 표현 거창합니다만 그럴 용어를 쓸 자격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때 이제 프랭크 브론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원래 뭐 정말 정치 이런 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설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뭐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데 하지만 먹으면 살이 찌고 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PT 같은 걸 받으면서 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뭐 그래서 자기 뭐 브론이 이탈리안이잖아요. 이탈리안 가문의 뭐 옛날 뭐 얘기 뭐 아니면 이제 자기의 어떤 성정체성에 대한 또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저 일천한 이 일천한 음식 그 푸드라이터로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이제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한 게 이제 그 루스 와이실이라고 이제 프랭크 브룬이 전에 했을 텐데 이 양반은 더 골치 아픕니다. 뉴욕 타임즈 평론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뉴욕으로 건너가는데 뭐 비행기에서 이미 누가 알아보고 뭐 너도 누구 아니냐. 누가 뉴욕 평론가, 뉴욕 타임즈의 음식 평론가가 되면 주방에 사진이 붙고, 그래서 레스토랑에 온 거를 알아차리면 뭐 그 알아차린 사람 알려준 제보하는 직원한테 뭐 휴가 주고 돈 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변장을 하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 연기를 해요. 변장을 해가지고 그 변장을 한 캐릭터를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 연기를 합니다. 뭐 좀 그래서 이제 내용도 그거예요. 무슨 뭐 사람 이름도 뭐 몰리, 뭐 클로이,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니까 자기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레스토랑 가니 뭐 할머니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저 뭐 솔직히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영어로 좀 불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고 가면요, 그 음식 맛을 어떻게 보나요? 뭐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지금 음식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야 정확하게 뭐랄까요? 자의식과잉? 뭐 요즘엔 또 중2병 때문에 난리인데 뭐 중2병? 뭐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자의식이 과잉인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뭐를 더 준다거나 뭐 좋은 점수 밖에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저는 뭐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를 더 준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어떤 거냐. 그런 걸더 준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을 잘 볼 사람, 잘 볼 정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음식 평론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런 것들을 해치고 봐야 되고요. 레스토랑 음식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서 뭐가 좀 나아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누가 와서 셰프가 이럴 때 이게 아니고 가서 어느 날 먹었는데 진짜 셰프 없구만 이런 느낌이 드는 음식을 먹을 때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안무랑궁, 요즘 유행한 안무랑궁, 저거 사자성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안무랑궁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4차원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계속해서 뭐 음식과 엄마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어떤 메모와 같은 거를 계속해서 회고록 같은 걸 계속해서 쓰는 일종의 홈쿡 스타일의 홈쿡 스타일의 그 뭐 필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평가를 하는데 감정이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어메라고 그 잡지 있어요. 거기에 저 스카웃이 와서 이거를 그만두고 뭐 아 신난다 뭐 이러고 끝났는데요. 뭐 그래서 책 읽고 좀 웃었습니다만. 그래서 구어메지는 또 이름답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름답게 또 이 여자의 색깔답게 굉장히 속물스러운 음식계 스나비즘을 열심히 실천하다 아마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 루스라이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인기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루스라이시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하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필자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영어로 치면 뭐 full of herself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좀 그래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평론가의 글이 궁금하다 그러면 뉴욕타임즈를 읽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자서전을 전 뭐 자서전에 약간 알러지 있나 봐요. 저도 아마 그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뭐랄까요. 그냥 계속 안무랑궁의 정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영화 만만치 않게 봅니다. 뭐 그냥 그러나 재미는 없어요. 저 뭐 그 지난 학기에 그 대학원 수업 처음 해본 것도 교재가 이제 3시간 수업이라 교재가 영화였어요. 기본적으로 음식 영화를 주로 갖고 갑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는 근데 항상 너무 음식에 노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뭐 그거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피처 필름들을 갖고 가서 했는데요. 제가 제일 항상 그 좌절하는 건 음식 영화에서 과도하게 묻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끔 좀 버거워요. 아까 제이미 올리브랑 비슷한 걸 수 있어요. 좋아요. 뭐 음식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좋고 맛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제가 이제 토스트에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아마존에서 찾아 읽다 보니까 그 영화를 지금 세크로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좀 물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달아서 물리는 거. 좀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나 최근에 보신 거 뭐 있나요? 줄리엔 줄리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수리 엄마 나오는 피스 오브 에이프릴 같은 영화도 있었고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희망 뭐랄까요? 그 희망의 꽃가루가 펄펄 날리면서 아름다운 세상 약간 그런 영화에 그런 음식 영화의 분위기가 모두가 너무나도 그 틀에 짜맞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저도 맨날 뭐 이렇게 중2병 돋게 저의 목적이 사실 뭐 식탁의 희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식탁의 희망이 있어요. 식탁에는 희망이 있는데요. 식탁에 대한 기대, 식탁에 대한 희망 있는데 그냥 좀 물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DVD 구하려고 좀 고생 좀 했었는데 그 스티븐 투시 나오는 빅나이트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영화가 좋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준비는 많이 합니다. 희망을 일구기 위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위안의 메시지 같은 건 던져주지만 뭐 차라리 그런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 음식에 대한 책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과잉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소비하기 싫어지는 이유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러한 셰프들 에세이 가운데 좀 선호하는 거는 그 알리니아의 그랜트 아케츠의 제목을 안 적어놨네요. 뭐 하여튼 찾으시면 나옵니다. 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400페이지가 넘나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기 얘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레스토랑을 자기의 어떤 정말 셰프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얘기고 어떤 낭만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그 완벽주의자 어떤 글쎄요 뭐 완벽주의자라기보다 천재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천재가 자기를 찾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뭐랄까 약간의 그 극적인 저기가 있죠. 몇 년 전인가요? 그 설암에 걸려가지고 뭐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랜트 아케츠가 설암에 걸린 게 혹시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첨가물, 분자율이 소위 말하는 현대율이란 첨가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뭐 그거 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결국 뭐 해초 같은 데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우리가 그렇지 사실 뭐 딱히 엄청날 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 쓰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얘기, 그런 어떤 극적인 얘기를 해서 뭐 다 절제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셰프니까 그럼 죽겠다. 살아 죽겠다. 그래서 무슨 어떤 실험적인 치료법을 받아서 낫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시각뿐만 아니라 사실 알리니아 같은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비즈니스 파트너거든요. 두 사람에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차라리 더 재밌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낭만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낭만 희망 같은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런 부분 네. 차라리 진짜 셰프로서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 이게 재밌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불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책과 저 이제 영화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 이 추천을 해주신 아니면 이 게으른 팟캐스트의 정치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영화도 부랴부랴 찾아서 봤습니다. 물론 돈을 내고 보죠. 자 근데 영화는 책보다 그러니까 영화는 책은 불우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불우해요. 그러니까 불우하다는 표현이 하도 불우이웃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우하다는 형용사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은 불우하고 영화는 끔찍합니다. 사실 저는 이 번역서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책 보고 영화 보고 킨들 샘플로 원서를 읽었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덤덤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 덤덤함 속에서 묻어나는 불우함과 끔찍함, 그런 어떤 그 체념의 맛없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계속해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통조림이랄까,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인스턴트 데워서 뭐 아들한테 내밀고 어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디 휴양지 가서 그 런천 미트 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분 이런 그런 것들이 젤리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 내면서 아들이 먹기 싫으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just eat it 그래요. 제발 그냥 먹어라. 근데 이 말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끔찍한 터로 여러 가지로 그러한 체념의 맛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만들었으면 맛없으니까 전 제가 만들어도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 가족 간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권력자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였다면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했을 거고 물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 전혀 힘이 없는 어린 막내 아들이 어떤 체념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 끔찍함 있잖아요. 체념 체념의 맛없음. 이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이거를 코미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믹 터치를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맛없는 끔찍한 음식을 놓고서 사람들의 어떤 그 주인공이랄까 뭐 어떤 보여주는 반응을 코믹 터치로 그리려고 했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책의 설정이 이 책의 환경이 저는 코믹 터치로 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음식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음식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코믹하게 그려야 된다? 사실 이건 정말 철저한 비극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 시절의 비극이에요. 전 그렇게 읽어요. 무슨 이것을 나이 먹어서 정말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되게 비극 같고 그 대상의 음식들도 대부분 무슨 깡통 푸딩 뭐 우유피 막 뭐 이런 그 실패하고 맛없는 음식들 무슨 통조림인데요. 거기에 무슨 그런 웃기는 구석이 있나요? 그냥 처절하던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찌푸리면서 읽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왜 얼굴을 찌푸렸냐면 그 코믹 터치를 그리는 와중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그 아역 배우 출신 프레디 하이머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냥 이 형은 뭐지? 진짜 연기를 마지막에 정말 뭔가 카메라를 보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카메라 보면서 웃으면서 끝났는데 정말 이제 그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그 정도로 그 뭐랄까요 좀 무채색의 연기 있잖아요. 무채색의 연기에다가 대부분 다 그런데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나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항상 뭐랄까요 항상 헬레나 보넴 카터는 좀 4차원 같아요. 무슨 뭐 약 발랐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항상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그 연기가 빛나긴 빛납니다. 연기를 잘해요. 그 나중에 새어머니가 된 그 레몬 머랭파이의 주인공인데 잘 연기를 잘하지만 이 전체적인 세팅이 너무나 뭐 처참하고 뭐랄까 전체적으로 엇나가고 이런 환경에서 혼자서 그 뭔가 열연을 벌이는 것 자체가 뭐 안쓰럽다 그러면 좀 안쓰럽고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저자는 그러니까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뭐 트루스토리 그러니까 진짜 얘기에 바탕을 했지만 바꿨다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과연 동의를 했을까? 이것이 코믹 터치를 그려 이것을 코믹 터치를 그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동의했을까? 마지막 카메오로 잠깐 등장을 하는 걸 보면 뭐 만족을 했으니까 나오나요? 뭐 하여튼 그런데 저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뤄 그러니까 이런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불만은 이 번역본의 전반적인 톤 앤 매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받아들었을 적에 왜 이 책이 이렇게 예쁜 책인가 이 번역본이 왜 이 책이 이렇게 예쁜 책인가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국 음식에 대한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그 예쁜 음식들이 있나? 하여간 뭐 거기서부터 생각을 계속 읽으면서 사실 제목도 그렇잖아요. 토스트. 토스트는 비극의 산물이에요. 실패한 음식들이 실패한 음식과 실패한 정서가 한데 보세요. 응축된 그런 상징이 토스트예요. 영어에 사실 토스트라는 표현이 아마 그 약간 먹튀 같은 것도 뭐 버스트 토스트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한 얘기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맛있는 음식 얘기가 나오는 책처럼 그림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따로 그려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자체는 좋습니다. 책에는 전혀 책의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요. 심지어 계속 무슨 깡통 음식 무슨 실패한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표지와 일러스트레이션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예쁜 무슨 음식들이 나온다는 거죠. 전 이거에 뭐랄까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정확하게 이 책을 뭘로 생각하고 만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아름답고 예쁜 추억이 담긴 음식 에세이로 포장해서 팔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나?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그것이 전혀 이 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맘앤댓 이렇게 나오지만 맘앤파보 이렇게 나오지만 왜 엄마 아빠일까? 왜 굳이 꼭 엄마 아빠여야만 할까? 회고록이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샘플을 잠깐 읽었을 때는 이 분위기가 남성적이고 덤덤한데 뭔가 이렇게 그 번역을 거치면서 여성적인 느낌이 나요. 소녀의 일기 입장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의 톤 앤 매너가 전부 소녀의 일기장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표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근데 내용이랑은 완전 180도입니다. 뭐 물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책을 표지만 보고 네.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만 그러한 음식의 세일을 기대하셨던 사람이라면 이 책은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안겨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책을 생각하셨다면 그런 책은 아닙니다. 뭐 아름답고 추억이 담긴 음식의 세일 아닙니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뭐 요즘 꽃무늬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정말 쓸모와 의미가 없는 꽃무늬를 책에다 괜히 넣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딴 얘기 안 하고 책 얘기만 했는데 시간 다 됐네요. 자, 다음은 2주만에 할게요. 매주 하긴 역시 힘드네요. 자, 요즘에 음식에 관련된 책들을 빠른 속도로 막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아주 잘 나가신다는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있어요. 읽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2병빵집이네요.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빵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빵이란 뭔가? 뭐 그런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